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 너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서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외국에 출타하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었고 그러지 못한 종에게는 꾸중하고 벌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로 열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드림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두 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두 달란트로 장사해서 네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떤 연유로 처음 한 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주인에게 돈도 빼앗기고 내쫓기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달란트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를 조사해 보았더니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의 공적 화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임금 다리우스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다리우스는 금으로 다릭이라고 하는 동전을 주소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부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일을 품삯 정도로 전해주고 있는데 데나리온이 6천 개 모이면 한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달란트는 유대의 은이나 금을 측량하는 단위로서 금으로 34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때 오늘 금 시세를 알아보았더니 3.75g 한 돈에 9만 530원이었습니다. 환산해보니까 80만 5,635원의 가치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화폐 단위였던 달란트는 요즘에는 타고난 재능이나 소명을 뜻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굳이 비유를 쓰시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그리고 난해한 문제일수록 깊이 이해가 필요한 것일수록 이해하기 힘든 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나라를 가보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법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뭐뭐와 같은 것, 뭐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입시켜서 비교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말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며 그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본래 유대인이었고 그의 본명은 레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늘나라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제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예외는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곧 오늘의 말씀인 동시에 주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은 모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낡아지고 쇠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납니다. 정지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결정된 종말 그리고 결정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낳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낳았으면 죽어야만 합니다. 젊었으면 늙어야 하고 밤이 되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하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결정적인 일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이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장차 이 세상이 모두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생각할 때 누구나 각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서 유혹에 빠져서 시간적으로 정해진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돈 바치고 몸 바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다가 다시 헤어나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안점들을 이제 몇 가지 찾아봐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각자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시 말해서 40억, 16억, 8억 이렇게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눈 깜짝 안 하고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덥석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즉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요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주인의 입장은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책임을 맡겼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주인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맡긴 것을 잘 다스리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의식을 가진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조심성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어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재능대로 직임을 맡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선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그리고 바른 물질을 오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 명예와 권세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서도 자녀조차도 시편 127편 7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로 인식할 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자녀도 또한 자라서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게 자라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부모의 욕심대로 그렇게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그 결론은 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질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종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고 맡기셨다는 것은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성 때 일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내 것이라도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 충성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의 중학교 때 일들을 간단히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믿음을 갖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신방을 오셔서 순식이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뭐 쑥스러워서 그때는 말도 못하고 이름처럼 순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5초 정도 기다려주시더니 순식이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들리지도 않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그게 뭐 중요한 대답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교회에 잘 나가면 일이 막 주어지죠.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 그냥 막 덤탱이 씌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시설들이 좋고 또 장비들이 좋아서 사람 손 거의 안 쓰고도 장식할 수 있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높은 십자가 꼭대기에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선을 이어서 전구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열 줄 정도로 이렇게 내려야만 합니다. 수십 미터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그것을 꼬아서 붙여서 이렇게 뭐 색깔별로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며칠을 밤새서 고생해야 하는 그런 작업인데 또 당시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올라가면 바람이 너무 쌩쌩 불고 추워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짜증이 안 날 사람이 없겠죠. 그냥 억지로 나가서 크리스마스 전기를 점등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테스트를 마치고 끝나고서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다니면서 부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집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눈도 잘 안 마주쳐 주려고 하고 그래서 괜히 시샘이 났어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피아노를 좀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고장난 피아노도 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피아노 잘 치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저 고장난 것도 고칠 수 있게 좀 해주고 조금이라도 좀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시샘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대학을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되고 피아노를 배우게 되고 또 대학에 전공하는 동안에 학교에 조율사가 전임 조율사가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그분이 오셔서 조율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조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율을 비롯해서 고장난 것을 비롯해서 전기를 비롯해서 또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증축하고 뭐 새롭게 막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일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차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는 잘 못해도 교회 일은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은 대학에 입학해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쯤에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교회 음악으로서는 도저히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매김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지금도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말로는 막말로 딴따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식밖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교회 음악에 관심을 갖고 체계를 잡아 나가주지 않는 한 교회 음악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질 높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4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신대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결국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제가 생각해보면서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든 싫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기쁘게 내가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자로 더 많은 곳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주어졌던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있는 것까지도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빼앗아서 더 있는 종에게 주었던 것처럼 빼앗기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건강할 때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인들은 성인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까지 성인병에 걸려서 많은 고난을 그리고 고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건강을 지키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소식할 수 있어야 하고 적당히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이 먹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과식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끼 덜 먹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건강한 농사로 그리고 채소로 야채로 농산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내가 농사지은 것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도덕적 가치관념을 가지고 농사를 바르게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먹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병들을 우리는 쉽게 물리칠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의 부서부터 장사를 하는 사람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된다고 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래서 농약을 필요 이상으로 치고 또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자를 환자로 대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으로 보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먹고 바른 행동과 바른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아갈 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오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죄 짓는 일에 살이 사욕의 건강을 우리가 탕진한다면 그 건강 앞에서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건강을 보장받기 어렵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신 건강 소홀히 여겨서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을 험하게 다룬다고 한다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얼마 동안은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끝내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봉사의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시기도 하고 부교역자들이 한 번씩 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핑계 때문에 저럴 때는 저런 핑계 때문에 쉽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큰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한 감사지요.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언제라도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있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라도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고 이것을 감당해보라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는 나를 인정해 주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말 큰 감사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나에게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더라.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까요?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놓이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능력 있다 인정하시고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이 나에게는 마지막 봉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있는 힘도 빠지게 되고 이러다가 그르치기가 쉽상입니다. 기쁘게 감당함으로 감당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해놓은 일마저 망치게 되고 직장 가서 문고리만 잡고 와도 피곤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일조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십일조를 내가 돕고 싶은 개척교회에 혹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불유한 이웃을 위해서 써도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적용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율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 이 땅에서 얼마를 쓰고 그중 얼마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9를 우리가 쓰는 것이 됩니다. 10분의 9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하게 쓰도록 맡기셨다고 한다면 10분의 1은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권한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내 뜻을 개입시켜서 이곳에 조금 저곳에 조금 저기 따내고 이곳에 내고 그렇게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을 개입시켜서 이곳저곳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본래 11조의 의미는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마땅히 그 속에 내 뜻을 제해버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가 등록한 본교회에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자신이 등록한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바른 11조 생활이요. 그리고 10분의 9 중에서 돕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물질로 나누어서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상하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내고 싶은 교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른 교회,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에 내가 낸다면 거기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곳에 도와주고 저곳에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사건은 주인이 없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이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한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있어서 감시할 때만 하는 척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감시할 때는 무서워서 한 것이죠. 숙청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오늘 이렇게 못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그와 같은 현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5호 담당제니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감시체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있을 때만 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진실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애정이 있겠습니까? 대충대충 있는 데서나 눈가림으로 아웅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절대로 잘 살 수 없고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망하는 기업은 사주가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때에만 일하는 직원들로 가득할 때 망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주도 문제이겠지만 사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원이 있으나 없으나 사주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만 없을 때는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야 담임 목사님이 보이시는 그런 본을 따라서 모두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귀한 봉사를 다 잘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보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는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이 많다는 것은 이미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누가 있는 데서만 하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서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는 필요합니다. 바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가서 일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났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은 즉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실천에는 너무나 둔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망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허다합니까? 머뭇거리는 동안 성령의 감동은 소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망설임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냥 이대로의 안주는 실패를 위한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알아서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즉시 가서 일했다. 그리고 이유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머뭇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셨나이다. 하고서 한 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 받은 것만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부정, 이것이 결정적인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즉시 따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안 되겠는데요. 저것은 안 되겠는데요. 내 생활과 형편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을 곁들여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을 양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충성을 다 했어야 하는데 주인과 자기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은혜로 달란트도 맡기고 기회를 주었는데 주인의 이 같은 은혜를 율법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두려워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에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최선만 다했으면 되었을 것을 꼭 반드시 유익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말씀의 뜻을 오도하고 그 초점이 물질에만 두었었다고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종의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실패하여 그냥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유와 뭐 물으실 수 있겠지만 책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이익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충성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아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야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큰 이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나에게 오늘 맡겨준 것이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더 귀한 기회를 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오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곳에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법칙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믿었다는 데에 문제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 악이요, 그 믿음의 상실이 목표를 흐리게 했고 게으름을 가져왔고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또 시대의 백성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생각해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서 즉시 마음에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개 혹은 두 개, 한 개 이렇게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평등은 상대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자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사일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백성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연예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여기에 내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남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에 자녀를 그렇게 유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혹은 적게를 생각하는 상대적 평등을 평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다섯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남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세 종류의 종은 서로 비교 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막연하게 바라볼 때 느꼈듯이 그러나 주인은 각각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하여 저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저 아이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부 다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음악, 미술, 체육까지 아이가 지쳐서 저녁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처럼 못해준다고 한탄하거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자녀교육,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기술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까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바를 때에 기술을 초월할 수 있고 능력을 초월해서 더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비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물건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상품은 비교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어느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첫째는 핸드폰을 사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학용품을 사주고 셋째에게는 인형을 사주고 넷째에게는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자녀들은 서로 비교하여 시샘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입장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며 천하보다도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오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절대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행복이나 감사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 기준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일어서기가 어려우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그런 가치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소유라고 하는 것, 또 혹은 존재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고 자기 존재를 맡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들이 위탁받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들이 위탁받은 것은 주인의 소유요, 그의 일생이요, 그의 존재 기반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비난받고 문책을 당한 것은 그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단순하게 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돈, 자본에도 국적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저버렸고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위탁받은 사명을 저버렸고 위탁한 주인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빼앗겨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종을 보고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으로 쓰인 헬라어의 피스티스는 믿음, 진실, 충성 이런 세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말이요,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실성이 오늘날 경제 원리에도 진리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진실성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있다고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성이 결여될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개인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생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망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친구도 떠나고 명예도 잃고 사업도 기울고 어그러지게 되고 모두가 쇠퇴하고 남에게 넘겨주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약속을 밥 먹듯이 번복하고 어기는 일을 일삼는 사람과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고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람이 붙는 그런 사람은 신뢰를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많은 것이죠. 돈이 많아서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실한 믿음과 신용으로 친구를 사귀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질을 하나 만들어도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불량이 없도록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대충대충 만들고 사업주는 짝퉁이나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의 직원은 사업주가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회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소비자를 생각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약도 가려서 써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만 농약을 안 뿌려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는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임산부의 자연분만을 유도하기보다는 수술을 권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수술하여 분만하면 돈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서죠. 봉사를 해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을 바라고 봉사하다가 칭찬받지 못하고 혹이라도 일이 잘못되어서 꾸중이라도 듣는 날에는 10중 8구 낙심해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갖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누가 칭찬 안 해준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생각하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는 것처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내게 맡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말씀일 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곧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돈, 더 높은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충성을 다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오늘을 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바로 가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능력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모든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달란트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즉시 가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